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 당면한 이슈 문제 때문에 준비한 말씀을 다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다시 준비해서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래 준비한 메시지 외에 다른 말들이 많아지면은 이 설교가 길어지는 법이라서 주일 설교 때는 웬만하면 잘 그러지 않는데 이번에는 또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좀 함께 마음을 나눴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뭐 바이러스나 전염병보다 더 치명적이고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이런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과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자체보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하는 우리의 지금 모습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는 물론 언론들이 큰 몫을 했다고 보지만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더 심각한 큰 두려움이나 분열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곳곳에다가 심고 또 흩뿌리려고 하는 이 대적의 계책이나 또 이 계략 또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전 세계로 좀 확장되면서 소위 뭐 대유행병, 그러니까 팬데믹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처음 겪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더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중세 때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그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고요. 세계 1차 대전 때는 소위 스페니시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해가지고 미군이 이제 1차 대전에 참전했는데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은 군인보다 그 스페니시 독감 때문에 죽은 군인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에 예만 봐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돼지 독감이라고 스와인 플루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게 미국에서 한번 크게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그때 그 스와인 플루에 감염됐던 미국 사람들의 수가 전체 한 6천만 명 정도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감염이 됐었죠. 그 중에 사망자가 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뭐 감염된 거에 비하면은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만 명 이상이 죽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죽었죠. 이게 불과 11년 전의 일이에요. 그것도 미국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때도 언론이 혹은 우리가 이 정도의 공포감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대했느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이 좀 굉장히 조금 심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0만 4천 명. 그러니까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한 10만 6천 명 정도가 확진자, 그러니까 이제 그 병에 걸렸다라고 확인된 사람들이고, 그 중에 이제 사망자 수가 3,526명. 오늘 보니까 3,602명 이렇더라고요.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나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수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감염됐다라고 확인된 확진자들 중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숫자가 14,000여 명 중에서 58,559명.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6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만 6천 명 감염자 중에서 6만 명 정도가 회복됐다 그러면은 반 이상이 회복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걸렸다라고 판정받은 사람 중에 회복된 사람이 절반이 지금 넘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는 뭐 사망률이 한 3.38%, 거의 3.4% 된다라고 합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이제 치사율이 1% 이제 미만입니다. 0.7% 정도 되고 독감의 치사율이 한 0.5% 되니까 독감보다 조금 높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근데 한국에서의 회복률은 90.7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확진된 사람들 중에 회복된 사람의 숫자가 90%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치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까지 불안해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우리의 두려움이나 염려는 더 엄청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말은 결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무시하거나 소홀하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오버하는 이런 반응,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아니 오히려 뭐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사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멈추어지는 어쩌면은 뭐 가장 피하고 싶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우리 가운데 전개되고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사태 속에서 더 큰 소망과 기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왜냐하면은 뭐 언제든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뭐 미래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그런 소망을 가짐으로 지금 현실의 문제를 좀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좀 도피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과 위기의 문제 가운데서도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또 늘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메시아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버린 그 십자가 처형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와 우주의 구원과 회복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죠. 근데 성경을 봐도요, 가장 큰 기적 혹은 가장 큰 승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혹은 가장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절망적인 그런 전쟁터 가운데서 늘 가장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또 선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일들,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강도도 세질 거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횟수, 빈도도 훨씬 더 잦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쪽에 서 있느냐 이쪽에 서 있느냐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이제는 슬쩍 양다리 걸쳐놓고 뭐 좀 이렇게 편할 때는 이쪽으로 또 좀 유리할 때는 저쪽으로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그런 안정을 원하며 그 논리대로 살아갈 거냐, 그걸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게 안 되면요, 뭐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막 갈팡질팡하게 되고 두렵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들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 믿음에 근거한 건지 두려움에 근거한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보는 기회로 삼는다면은 우리가 낭비될 수 있는 위기와 문제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을 좀 얼라인하는, 재정렬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을 위한 혹은 구원받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뜻과 계획을 깨닫는다면은 그 마음이 향해 계신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야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원하고 찾는 자들에게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전의 가장 가장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성전인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 또 보니까 나랑 다를 바 없네. 똑같이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용해 먹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여기서는 저 말하고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뭐 똑같네. 라고 얘기하면은 뭐 저 사람들 뭐 믿는 기독교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나 이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 우리가 막는다면은 큰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성전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저렇게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고 지켜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일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를 보고 실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오늘은요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사랑과 사귐을 누리는 집으로서의 그 교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이 하나님의 집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아이덴티티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아이덴티티도 무엇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정성을 보이고 막 참배하고 보셨죠?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당신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하는 거 혹은 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쭉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아뢰고 가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남이고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사귐과 대화와 교제가 있는 집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타미 틴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원래 이 책 제목이 원제는 뭐냐면은 God's favorite hous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집.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집이 뭐였다고요?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모스 9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나중에 다윗의 장막, 지금은 허물어졌지만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교회가 그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보니까 아, 그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때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사실 본문은 좀 읽어보시면은 이방인의 선교와 전도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다른 여러 가지 집 중에서 다윗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셨을까? 장막으로 치자면은 사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 모세의 장막 아니겠습니까? 태버너클 그러면은 태버너클 오브 모세스. 모세죠. 아니면 태버너클 오브 미팅, 회막이라고 불렀던, 성막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모세의 장막. 왜 그렇습니까?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설계도까지 줬습니다. 뭐 이거 가죽은 무슨 가죽으로 하고 뭐 뭐는 몇 겹으로 덮고 뭐 길이는 뭐 몇 규빗으로 하고 전부 다 식양의 설계도를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최초의 장막이 모세의 장막입니다. 아니 화려함이나 웅장함으로 치자면은 무엇입니까? 아, 솔로몬의 성전이 최고였죠. 뭐 그 화려함과 웅장함은 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독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싶으셨던 것일까? 왜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집이 되었을까? 뭐 간단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의 장막은 성막은 어디에서 지었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그때 만든 거거든요. 이제 광야가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그때 가가지고 다시 또 그 장막을 세우고 또 움직이면은 또 걷어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거기다 세우고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계속 그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경에 보면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것이 있었다 그래요. 실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으로 있는 곳입니다. 약간 사마리아 쪽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 막나니 두 아들 있죠.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홉스하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제 두 막나니 아들. 원래는 제사장한테 드릴 고기는 기름을 다 태운 다음에 삶은 고기를 이제 줘서 먹게 했는데 뭐 그 전에 뭐 아 하나님께 그 번제물 기름 태우기 전에 생고기 줘 막 이래가지고 막 빼앗아 가고.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거든요. 그 여인들하고 같이 막 동침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걸 알고도 방치했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때 모세의 회막이 실로에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있었던 언약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패하니까 마지막 수단을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가져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우리가 이러다가 질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법궤를 가져와. 마지막 하나님을 모시고 와. 이런 거죠. 이제 막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일 때가 있죠. 아, 이것만 있으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특히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아도 예를 들면은 스타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 우리한테 법궤일 수 있죠. 왜? 아 우리는 이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아. 아 이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면은 아 여기는 은혜가 충만할 거야. 아 이 목사님만 모시고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야. 막 이런 그런 법궤들이 있다는 거죠. 뭐 어떤 다른 교회들은 뭐 크고 화려한 교회, 성전만 크게 막 화려하게 지으면은 사람들이 모일 거야. 뭐 이런 생각들. 한때는 그게 됐습니다. 뭐 신도시가 들어서고 하면은 제일 먼저 가서 예배당만 크게 막 빛내 가지고 지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막 꽉꽉 들어차거든요. 우리는 이 큰 예배당이 있으니까 아, 우리는 문제 없을 거야. 아니면은 뭐 우리는 뭐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다양한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게 전부 다 이것들이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마치 그냥 이 법궤 가지고 오면은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거죠. 뭐 특별 새벽기도만 열심히 잘하면은 아, 우리 교회는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거야. 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생각들입니다. 아니 어떤 교회들은 아 우리는 재정이 빵빵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괜찮을 거야. 저마다 이제 이런 법궤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법궤를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걸 보고 두려워합니까? 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는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 저들의 신을 데려왔다 막 하니까 막 처음에 쫄았어요. 근데 막 싸우다 보니까 별 효력이 없거든요. 그냥 다 이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 법궤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큰일 난 거죠. 왜? 하나님을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을 빼앗긴 것이고 블레셋 사람으로서는 저들의 신인 하나님을 빼앗아 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법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처음에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괜찮았어요.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 그래도 막 마음은 너무 슬펐지만 괜찮았어요. 근데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얘기 듣고 놀라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법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너무 잘못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해산할 때가 됐는데 자기 그 남편이 죽은 것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진통을 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과정 가운데 애를 놓고는 죽었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냐면 이가봇 이렇게 했습니다. 캐봇 그러면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가봇 그러면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시성을 가진 사람은 조심해야 돼. 이름 지을 때 갑옷이라고 지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영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사무엘 때 보면은 노비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북 서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이제 성막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도망할 때 그때 이제 회막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을 죽인 칼을 이제 받아가죠. 그게 이제 또 나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잖아요. 그래서 막 춤추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궤를 어디로 모시고 오느냐? 어디로 모시고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다가 회막을 세우고 거기다가 법궤를 뒀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 법궤를 모시고 와가지고 어디에 뒀다고요? 제가 말을 잘 거꾸로 했네요. 예루살렘에다 둔 겁니다. 왜? 성막은 어디에 있다? 기브온에 있는데 법궤는 어디에 뒀다? 아, 예루살렘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은 성막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성막에다 안 갖다 두고 예루살렘에다 갖다 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는 거죠. 16장 4절 보시면은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원래 지성소라고 하는 곳,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 법궤가 있는 곳이거든요.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것을 가로막는 휘장이 없었어요. 대신에 레위인들과 또 이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그 법궤 앞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어떻게 섬기게 했느냐? 그 앞에서 막 찬양하게 한 거예요. 역대상 21장 29절 보시면은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상당에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군데 나눠져 있는 겁니다. 장막은 성막은 어디에 있다? 기브온에 있는데 법궤는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기브온에 있는 그 성막에서는 여전히 제사하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은 다 거기서 계속 했어요. 하지만 법궤는 예루살렘에다가 두고 그 위에 다 장막을 만들어 놓고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앞에서 계속 모셔 섬기게 했는데 어떻게 섬겼냐? 찬양을 계속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회복시키겠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께 왜 그렇게 특별했을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집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그 집을 짓는 데 사용된 기술이나 재료가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디자인이 중요했으면은 제일 먼저 그 양식을 주셨던 모세의 장막이 중요했을 거고 재료나 기술이 중요했다면은 뭐 다른 것을 성전을 더 먼저 세웠겠죠. 그게 아닙니다. 건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을 끄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건물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막 열정적이고 수준 높은 찬양팀의 찬양과 뭐 환상적인 미디어팀의 영상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막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하는 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에 감동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포인트와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데 여기에 지금 방점이 있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세요.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휘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새가족반을 인도할 때 예전에 토렌스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섬길 때 새가족반을 이제 인도를 했어요. 청년들이 오면은 새가족반을 제가 이제 늘 인도하는데 새가족반이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처음 듣지만 저는 이제 계속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안 보고도 뭐 술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 번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 내용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게 언제 일어납니까? 혹은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아,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하거나 경건의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연구할 때 아, 그때 막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면 깨달음을 가지고 막 감격도 하고 막 적고 정리하고 막 이럴 텐데 아, 지금은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치 막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좀 잠깐 좀 조용히 해보실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막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한 큰 깨달음이 오는데 막 엄청나게 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압니다. 어떤 거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길을 얻었다.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막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죽을까 말까 막 두려워하면서 겨우 들어갔던 그곳을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위에 발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교리예요. 많이 가르쳤던 겁니다.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 딱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면서 지목하여서 저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특별히 한 단어였습니다. 줄쳤던 이에라고 하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서 무엇을 저에게 보여주시냐면은 그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 사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내가 직접 죽는 것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사랑하는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준다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돼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내가 죽을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부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삼위일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눈은 항상 이 땅을 우리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그 눈을 돌리신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이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큰 소리 지르고 죽으실 때, 고통 가운데 죽을 때, 피를 다 흘리시고 몸을 다 찢겨가지고 죽으실 때, 그 순간 그 사랑하는 아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만약에라도 한순간이라도 눈을 돌리셨다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가슴 아픈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순간을 참으신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비로소 그 순간이 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큰 소리를 내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 너무너무 손꼽아 기다려왔던 그 순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기다려 가장 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토록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있었던 그 일을 바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저한테 펼쳐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순간을 참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아들의 죽음까지도 고통까지도 그리고 숨을 거두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라고요? 휘장부터 찢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제야 비로소 내가 인간들과 다시금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중요한 거죠. 아, 거기 막 금이 깔려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죽음이 없고 막 이래가지고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귀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찢어버린 겁니다. 내가 너와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다시금 이야기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고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을 함께 나누기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순간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Religion says earn your life. Secular society says create your life. But Jesus said my life for your life. 무슨 말입니까? 종교는 네가 정성을 다하고 뭐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해가지고 너의 생명을 네가 건져내라, 구원해라.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든지 그런 거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아,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네 자신이야. 그러니까 네가 너의 삶을 만들어가, 가꾸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의 생명을 위한 나의 생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이 다른 성막 혹은 성전과 가장 달랐던 특징 한 가지는 바로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반차를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쉬지 않고 24시간 쉬지 않고 섬기게 했는데 어떻게 섬겼냐면 찬양하고 연주하면서 섬기게 했습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라고요? 그냥 법궤 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인정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은 거하시는 이는 누구일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에 휘장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죽지 않고 법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같이 책을 썼던 그 저자 중에 여자 목사님 김민정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이제 세미나 때 같이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가운데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최근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강하고 분명하게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좀 약간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지극한 사람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또 지금까지 섬기고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몸에 와닿게 강하게 느껴지는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기도문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문 이분이 예전부터 쓰셨거든요. 근데 어떤 기도문이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뭐 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간구가 없습니다. 그냥 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의 기도문 중에서 100가지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4월 초에 이제 그 책이 나옵니다. 한글하고 영어로 해가지고 기도문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내심 그 기도문을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출판사에서 안 된다고 다른 기도문 책에 사자고. 왜? 그러니까 출판사부터가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아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간구하고 달라고 기도해야 그런 기도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사서 보지. 하나님만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기도문만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음에 만약에 이제 이 새로 나오는 책이 뭐 좀 이렇게 잘 팔리고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면은 아마 그러면 또 두 번째 또 영어로 번역한 책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기도문으로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 기도문, 직장인들을 위한 기도, 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기도 다 해왔지만 그냥 무조건 처음에는 너무 어렵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감사하는 그것만으로 기도문을 쓴다는 게 너무 어렵더래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 그게 찬양과 감사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의 집입니다. 그 말은 내 자신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만남과 사귐과 교제입니다. 대화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 제사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기본에 있는 모세의 장막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법궤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장막을 짓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찬양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마지막 날에 무엇을 이렇게 세우겠다? 다윗의 장막. 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집이니까.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지만 시대를 앞서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었던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미 이제 다 이루신, 우리에게 다 허락되어진 이 놀라운 특권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기도하는 집으로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